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새날 은혜 가운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책인데 많은 분들에 의해서 잘 읽혀지지 않은 책 중에 하나가 몇 권 있는데 아마 어거스틴이 쓴 참회록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이 책을 오래전에 읽어서 그 내용이 거의 이제 잊혀졌는데 최근에 이 책을 읽는 가운데 한 대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어거스틴은 굉장히 방탕했던 인물입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19살에 사생아를 낳았어요. 19살에 사생아를 낳고 또 아프리카에서 온 어느 여인과 한 10년을 동거 생활하면서 아주 방탕에 질퍽거렸던 젊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돌아왔던 어떤 계기를 그 참회록 16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자비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 당신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니다. 내가 불행하게 될수록 당신은 나에게 더 가까이 오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당신은 오른팔을 들어 나를 진흙탕에서 건져내어 깨끗이 씻어주시려고 하였으나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를 육체적 쾌락의 심연에 더욱 빠져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지한 것은 죽음과 장차 올 당신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여기 아주 주목할 표현 하나가 있죠. 어거스틴은 지적인 유의에 빠져서 굉장히 깊은 좌절을 겪어요. 그러다가 그것을 풀 길이 없으니까 젊은 날 육체적인 쾌락에 아주 깊게 빠지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그가 이 참회록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결정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후반절에 보니까 쾌락의 심연에 더욱 빠져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지한 것은 죽음과 장차 올 당신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두려움이 어거스틴이 이후로 결코 죄악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었던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동기가 되었어요. 우리는 보통 너 왜 교회 나가냐? 그러면 지옥 갈까 두려워서 그러면 바보 같다는 소리 들어요. 아이고, 야, 이 젊은 사람이 뭐 그런 소리를 하냐? 뭐 지옥 갈까 봐 교회를 가냐? 저는 그 말이 오히려 굉장히 신앙이 있는 소리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이런 심판에 대한 경종과 두려움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실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지난 신명기 강의 때 새벽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율법을 주실 때 좀 따뜻하고 부드럽고 편안한 모습으로 주면 서로 좋을 텐데 그런 모습으로 주질 않고 불과 우레소리와 엄청난 광경 속에서 가히 그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거기에 제가 이런 표현을 드렸습니다. 경건한 두려움. 사람이 그 내용을 아직 모를 때는 그 내용의 깊은 데로 들어가기까지 그것에 대한 오미함과 엄중성과 어떤 경건한 두려움을 먼저 갖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드린 것 기억나죠? 어린애들이 막 떠들고 있으면 선생님이, 담임선생님이 아이들 조용시키기 위해서 집중시키기 위해서 자 조용 어딜 치죠? 탁자를 쾅쾅쾅 쳐요. 그러면 이 녀석들이 막 떠들다가도 탁자 쾅쾅거리는 담임선생님 표정과 그 소리에 놀래가지고 떠들다가 이렇게 집중을 해요. 어? 선생님 화나셨나 보다. 조심해야 되겠다. 무슨 말씀을 하신지 잘 들어야 되겠다. 이게 뭐예요? 아직 그 깊은 율법에 담아진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을 다 알지 못할 때에는 그런 방식으로 그 자취에 대한 경건함과 두려움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인생 자체가 늘 죄악으로 흐르는 경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15절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만 시작. 자, 거기 조금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문장 하나가 등장을 해요. 뭐냐면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그러니까 이 말은 모세가 백성들을 대표해서 율법을 받던 그 장면을 상기시키고 기억시키는 겁니다. 그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뭐하라? 삼가라 그랬어요. 깊이 삼가라. 근데 여기에 사실은 좀 빠진 의미 하나가 뭐냐면 원래 이렇게 해석을 해야 조금 더 적확한 표현이 됩니다. 뭐냐면 너희는 너희 영혼을 깊이 삼가라. 물론 이제 이 단어가 빠져도 의미가 살아나니까 빠뜨렸겠죠. 그런데 너희는 삼가라라는 말과 너희는 너의 영혼을 깊이 삼가라는 말은 뉘앙스상 미세한 것 같으나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유명한 구약 신학자 중에 그렉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렉. 이분이 이 대목을 주회하면서 이 대목을 직역은 한 건 아니고 의역을 했는데 굉장히 그 의역이 쉽게 아주 정확하게 의역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의역을 했는가 하면 너희는 너의 영혼을 깊이 삼가라. 이 말을 어떻게 의역을 했는가 하면 그 학자가 너희 욕망을 깊이 삼가라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싶은 가장 핵심 가치가 그 부분입니다. 너희는 너의 욕망을 깊이 삼가라. 무슨 말 끝에 이 얘기를 하죠? 너희가 아무 형상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너희가 그 말씀을 듣던 날에 하나님에 대한 아무 형상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희 속에 너희 깊은 욕망을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꺼내놓은 구절이 16절입니다. 16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뭐죠?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하늘 위 어떤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형상으로도 그것을 만들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를 지금부터 하고 싶은 건가 하면 제2계명에 대한 조심성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말을 하게 된 그 배경이 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자 호렙산에 올라갔어요. 뭘 받으러 올라갔죠?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그럼 말씀을 받고 있는데 밑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짬밥이 짧은 여호수아는 선생님이 밑에서 백성들이 싸우나 봐요. 이거를 싸우는 소리로 들렸어요. 근데 모세가 아니다. 이 소리는 싸우는 소리가 아니라 먹고 취하여 뛰놀며 노래하는 소리로다. 정확하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허겁지겁 둘이 산 밑에 내려와 보니까 산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죠? 모세 형 아론이 모세 없는 새에 백성들에게 금은 부치를 전부 내라 그래가지고 그걸 불 속에 집어던져서 뭘 만들어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어요. 유명한. 그래서 금송아지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 때 중요한 동기가 뭐냐면 우상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것이 우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그러니까 이들이 뭘 형상화시킨 겁니까? 예, 하나님을 형상화시킨 겁니다. 근데 왜 하필 송아지예요? 그 당시 그 주변의 문화가 송아지가 가장 전능한 존재였어요. 사람들의 인식 세계 속에.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예요. 그것이 점차 우상이 된 거죠. 오래전에 어느 교회 초등부에서 선생님이 그 숙제를 사실은 잘못 냈죠. 숙제 자체가 틀렸죠. 어떻게 숙제를 냈는가 하면 초등부 아이들에게 여러분 다음 주에 교회 오실 때는 각자 큰 도화지 이런 도화지에다가 하나님을 한번 그려오십시오 그랬어요. 맹꽁이 같은 숙제를 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그립니까? 그 애들이 이제 하나님을 나름대로 그려왔어요. 어떤 아이는 머리가 길게 그려오고 근데 어떤 애가 그림을 그려왔는데 태권 로봇 부위를 그려왔어요. 그 당시에는 아이들 세계에서는 태권 로봇 부위가 가장 전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그 인식 세계 속에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겠다. 그것을 태권 로봇 부위라는 그림으로 모습을 그려낸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너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 속에 그 욕망을 깊이 조심하라.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보통 우상을 만드는 게 그 우상을 정말 진심으로 섬기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상은 전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오늘 16절에서 아주 주목할 단어 하나가 여기 감추어져 있어요. 그리고 말하고 있죠? 16절,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거기다가 아주 줄을 그으세요. 모든 우상은 누구를 위하여 만드는 거예요? 예,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거예요. 모든 우상의 생성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조각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을 대체하거나 대신하는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지방 출장을 가거나 또 어디 뭐 가족끼리 여행을 가서 교회를 찾아 들어가면 이 강대상이 벌써 달라요. 우리 교회는 강대상 뒤에 뭐가 없죠? 하나? 네, 십자가가 없어요. 있으면 안 되나요?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원래 우리 교단에서 어느 해인가 강대상에 십자가를 걸지 않도록 결의를 했어요. 요즘은 그 뭐 결의고 뭐고 다 무시하고 예배당 새로 지을 때 여기다가 십자가 걸죠. 사실 걸어도 상관은 없어요. 또 안 걸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왜 걸지 않도록 결의를 했을까요? 십자가 모양에 담아진 그 가치나 의미나 내용보다도 십자가 자체가 하나의 주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옛날 영화인데 오맨이라는 영화 기억나세요? 그 영화 나올 땐 여기 아마 거의 절반 이상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시의 그 작품인데 거기 보면 신부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뭘 내밀죠? 십자가를 내밀어요. 십자가가 귀신을 쫓습니까, 여러분? 그게 벌써 십자가가 우상이 된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죠. 고라 자손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도력에 대해서 못된 짓을 했어요. 모세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벌로 고라 자손을 광야에서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많은 백성들이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조건 하나를 내밀죠. 누구든지 장대 끝에 높이 달린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단순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장대 끝에 높이 달린 구리뱀 쳐다봤어요. 그 뱀을 쳐다본 자는 다 살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구리뱀이 어떻게 됐을까요? 백성들에게 뭐가 된 거예요? 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전에 모셔놓고 난리를 친 겁니다. 나중에 이게 없어져 버리죠? 마찬가지예요. 법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는 물건이에요. 그런데 그 물건 속에 담긴 가치나 의미나 내용은 관심 없고 그 물건이 있냐 없냐에 전쟁에 이기고 진다는 생각을 잘못 갖고 있었기 때문에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어도 더 큰 패배를 자초했죠. 그때부터 그 법궤는 어느 교수님 표현대로라면 괴짜기지. 괴짜기예요. 그건 법궤가 아니에요. 뭐냐면 뭐든지 신앙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장 무서운 것이 익숙해지다 보면 형식주의로 흐르기 쉽고 그 형식이 우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상이라는 건 간단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체하는 건 다 우상이에요.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일지라도 하나님보다 우선일 수는 없어요. 그건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늘 하시죠. 가장 우선적 가치가 뭡니까? 오늘 24장의 마지막 본문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장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소멸하시는 불,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기 질투한다는 표현을 했어요. 질투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벌어지는 중요한 관계 개념입니까? 사랑하는 이에게만 생성될 수 있는 중요한 관계 개념이에요. 제가 간혹 이런 말씀 드려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발언이 있었어요. 성경 곳곳에. 그 거룩은 상태 개념이 아니고 관계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관계 개념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나 너밖에 모른다. 그것을 부부관계를 통해서 늘 설명하세요. 성경에 나타난 부부관계는 모두가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와의 관계를 예표하고 암시하는 내용들입니다. 나 너밖에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같이 초라한 인생들을 향해서 오늘 새벽에도 질투를 하시는 거예요. 한눈 팔면 안 돼. 땀만 먹으면 안 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안 돼. 이런 하나님의 표현을 볼 때마다 정말 잘 납득이 안 돼요. 왜 우리 같은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를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운 열심으로, 여기 질투라는 말은 사실 하나님의 의로운 열심이란 뜻입니다. 정확한 말이. 하나님의 의로운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물론 새벽이라 이해는 하겠지만 그래도 표정을 지금 그렇게 가지시면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열렬한 호흡 앞에 우리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세요. 아니, 오늘 새벽뿐만 아니라 매일 새벽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어떤 사실적 표현보다는 사실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나는 24시간 네 개만 귀 기울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모든 성경이 하나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난 24시간 너한테만 귀 기울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가끔 아이가 어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요즘은 이렇게 화상 통화라는 거 있잖아요. 예. 스카이프 했으니 뭐 프로그램을 통해서 화상 통화하죠. 늘 그 앞에서 이 녀석이 전화 안 하나 기다리고 있어요. 부모들은 그죠? 그런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모 마음이 어떠하건 부모보다는 좀 덜하죠. 물론 보고야 싶겠죠. 그래도 부모보다는 덜해요. 근데 부모는 이 녀석이 전화 안 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매일 새벽마다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고 안 나오나 오늘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마음 생각하면 자다가도 후다닥 일어나야 되겠죠. 아멘. 예. 내일 또 만납시다. 예. 기도합시다. 예.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아, 우리 같은 허물 많은 죄인을 오늘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하실 뿐 아니라 질투하신대요. 너무 사랑하시는 거죠. 예, 그거면 된 거예요. 오늘도 이 약속 붙들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그렇게 나를 열렬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늘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눈앞에 서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의로운 열심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진장님들은 모든 리더들과 간사들을 위해서, 간사들은 리더들을 위해서, 리더들은 조원들을 위해서, 우리 3.1교회 모든 공동체가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지 확인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